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63면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우리 활짝 웃으면서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을 하셨습니다.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6개의 조로 나누어서 보내시면서 병든 자는 병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만 하시던 그 일을 제자들이 이어받아서 하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기뻤습니다. 그러다가 30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랬죠. 여기에 동사 두 개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했던 행위들인데요. 모여가 있고 고하니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두 가지 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모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현장에 나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모여야 합니다. 주일이 되면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본문에 보면은 두 개의 그룹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그룹은 대그룹입니다. 오고 가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그랬죠. 말씀을 쭉 더 읽어보면은 그 밑에 줄 읽어보면은 오고 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장정만 5천 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그룹이죠. 이들은 모이기는 하지만은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이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 또 다른 그룹이 하나가 있죠. 12명의 제자가 모인 소그룹입니다. 제자들은 따로 이렇게 또 모였습니다. 소그룹인데요. 이들은 모여서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고하면서 나눔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그룹은 할 수 없지만은 소그룹은 할 수가 있죠.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이렇게 대그룹과 소그룹이 두 개가 존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어떨 때는 3,000명도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에 모여서 공의회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이웃집과 더불어서 가정별로 소그룹이 모여서 같이 나눔을 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소그룹으로 이렇게 교회별로 가정교회별로 모여서 같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이 두 가지 그룹을 두 가지 모임의 형태를 같이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일에 다 같이 모여서 1부 예배와 2부 예배가 있고 그리고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대그룹으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있고 그리고 주중에 소그룹으로 모이는 셀이 있습니다. 지금은 방학 중이지만은 3월에 다시 개강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성도가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들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나가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모여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막 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면은 문제만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분란이 일어나고 일이 발생을 하고 내가 일꾼이 아니라 일감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사람을 죽이게 되죠. 북한의 김정은이가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전 세계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하되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이,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일을 해야만이 모든 일들이 선하고 복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일이 열매를 맺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를 통해서, 연약하되 약한 나를 통해서 일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해 나가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나이 마흔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서 그가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그가 스스로 일어나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것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이 일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힘과 내 뜻대로 이루어나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지는 우리 믿음의 선배가 잘 보여주었습니다. 무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있죠. 그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너희도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라, 이걸 보여준 겁니다.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지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잘 나와 있고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두 가지를 믿고 있었고 분명히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따라서 하겠습니다. 반드시. 에녹은 믿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생활을 하고 있을 그때,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분명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에녹은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나와 분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은 보는 것처럼 대화 나눌 수 있고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지금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반드시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믿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산다면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잘 보십시오. 제자들을 통해서 질병이 치료가 됐죠. 귀신이 떠나갔죠.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히 어떻게 영적인 존재 귀신에게 사람이 명령을 해서 쫓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는데요. 그럴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데요. 질병을 향하여서 깨끗해져라고 기도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어떻게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창조하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이 일을 제자들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이죠. 제자들이 하던 일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이와 같이 친밀하게 지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보통 이 베드로의 모습은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호주머니를 열어서 동전 몇 개를 그 거린에게 던져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베드로는 성전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마음 가운데 네가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이렇게 세워주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평소에 베드로답지 않게 베드로는 서서 그 거린을 쳐다보죠.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쳐다보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안전뱅이를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지 베드로가 한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 일은 원래 예수님께서도 하시던 그 일을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삶,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4시간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성도는 어디를 가도 평안하고 어디에 있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시면은 도무지 내 힘과 내 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으면은 내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이 되는 것이고 내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는 것이죠. 그 가정은 반드시 천국으로 바뀌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시작을 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곳에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을 하면은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은 절대로 침몰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 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배에서 주무셨어요. 그래도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배는 절대로 사탄이 함부로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누가 함부로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 가장 이 최근에 가장 많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성도가 가장 그렇게 많이 한 성도가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아까 여러분 앞에 일어나서 인사를 했던 뇌수술을 했던 우리 송봉환 집사님 가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뇌에 작은 계란만한 암이 생겼습니다.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폐에서부터 전이가 된 것이죠. 그러니 뿌리가 깊습니다. 뇌를 열고 그 암덩어리를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수술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수술실에 들어가는 그 살아있는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친지분들 중에는 급하게 서울로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인사를 한 그러한 친척분도 계셨습니다. 어쩌면은 집사님 부부도 많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매일매일이었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을 하면서 병원에 계시는 내내 십자가를 묵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이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조금 이해를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마치 내일인 것처럼 아파하고 눈물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를 해 주었죠. 지난주에 퇴원을 하고 대구로 내려오셔서 부부가 같이 걸어서 교회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성도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자꾸만 귀에 들렸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간증할 거리가 많습니다. 집사님 부부가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말씀을 하면서 울고 울면서 또 감사하고 하실 말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간절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주일을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빨리 모이고 싶습니다. 모여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꾸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본문의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일어난 그 많은 일들을 모여서 막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분명히 함께 계시고 나는 그 주님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면서 살 것이다. 그러면은 주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빨리 가서 이제 이 일들을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그래서 세례에 모이면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앉아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이것은 체질에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작은 일에서부터 동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막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내가 주님과 잘 동행을 하지 못했는데 저 집사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래했다라고 간증을 하면은 아 나도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곳이 세례죠.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두 번째가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세례가족 공동체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서로 세워가는 훈련을 하는 곳이죠. 이처럼 신앙을 간증하고 나누는 소그룹이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그룹과 대그룹을 따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3월부터 세례 개강을 합니다. 목사님, 저도 세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성도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셀과 상관이 없다. 근데 여러분, 세례 들어가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성도는 다릅니다. 신앙이 부쩍부쩍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저도 남승 셀 한 개를 맡아서 사역을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 셀을 맡아서 해야, 그래야 셀을 더 많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잘 개선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셀을 하나 맡았습니다. 훈련을 할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할 것이고 그러면은 셀에 모여서 간증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셀은 이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것이 있죠.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도 있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갚아주시고 예비해 놓으시는 상이 더불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것을 경험을 하면은 우리의 영혼은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이 힘을 얻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육신은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육신은 쉬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충만하신 예수님께서도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풍랑이 일어도 일어나지 못하시고 그대로 주무셨습니다. 이 육신이 피곤하셨기 때문에 이 육신은 쉬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리고 음식도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쉬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일순 죄송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전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쉬시고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때로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엉뚱한 말씀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막 일이 엉뚱한 길로 가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받은 스트레스를 쉽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주님과 동행하면은 신기하게도 잠시 시간이 지나면은 그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도 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그게 어느 순간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루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다 알고 있다, 힘을 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눈물이 나죠. 그래서 미움 대신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내 몸이 받은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마음은 다 풀렸는데 그래서 내 안에서 찬송도 흘러나오는데 내 몸은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몸도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쉼도 필요하고 운동도 필요하고 맛난 음식도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 그 잘못된 겁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운동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 시작했습니까? 예, 잘 하시는 겁니다. 운동에만 빠져 있으면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지만은 짬짬이 운동을 하고 쉬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는 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엘리야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도망을 갔죠.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도망을 가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 차라리 좀 죽여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죠. 얼마나 큰 복입니까? 천사가 와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줍니다. 여러분 천사가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어깨를 어루만져주면서 위로해주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사의 손에 떡이 있었고 물 한 병이 있었죠. 떡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면서 그리고는 엘리야는 다시금 누워 잠을 잡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천사가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또 어루만지고 위로해주면서 먹고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게 하셨죠. 여러분 아무리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고 힘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은 떡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육신이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늘 주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먹어야 하고 그리고 쉬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면은 그 일이 비록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일만 하면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종이라 할지라도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빨리 죽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연세가 좀 드신 권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대화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쑤시고 여기도 아프고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권사님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권사님, 젊었을 때 몸 돌아보지 않고 쉬지 않고 일했죠. 예, 목사님, 쉴 수가 있습니까? 애들 키워야 되고 애들 먹여야 되고. 아, 그 말씀을 듣는데 권사님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그 인생을 그렇게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쉬지도 않고 그냥 마냥 그렇게 일만 해 오신 거죠. 맛있는 거 먹으면 그게 꼭 죄가 되는 것 같아서 그 구석에서 조금 이렇게 먹고 그리고 또 열심히 또 일하시고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권사님 몸이 이렇게 고장이 나고 아픈 겁니다. 쉴 때는 쉬어줘야 되고 목사님이 쉴 수 있는 환경이 안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쉬면 돼요. 조금만 잠시라도 쉬고 그게 또 일하시면 되는 건데 내 몸은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해오셨기 때문에 지금 몸이 고장이 나서 쉬는 것도 힘들고 걷는 것도 힘들고 자는 것도 힘들고 막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피곤하실 때는 그냥 쉬셨습니다. 주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7일째 쉬셨죠. 하나님께서는 쉼이 필요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6일간은 일을 하고 하루는 쉬라고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마찬가지로 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일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처럼 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경우에 게으른 것으로 인해 회개하는 경험은 가지고 있어도 쉬지 않은 것으로 회개하는 경우는 흔치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살아야 되는,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쉬어야 할 때는 쉬고 누릴 수 있을 때 누리고 여러분 쉬지 않으면은 명석한 사람도 사람이 멍해집니다. 분별력도 사라져버립니다. 피곤하면은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일하는데 능률도 떨어집니다. 쉬지 않고 결정을 내리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쉬지 않으면 사나워집니다. 그냥 넘어갈 만한 일도 짜증을 내고 인상을 쓰고 미간을 찌푸리고 신경질을 내고 화를 냅니다. 사람이 싫어집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일하다가 막 사람이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한국에 와서 한 달, 두 달 쉬다가 보면은 다시금 그 현지인들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막 돌아가고 싶어 해요. 쉬었기 때문에 마음이 회복이 된 겁니다. 사람은 쉬어야 합니다. 쉬면은 사람이 온유해집니다. 여유롭고 부드러워집니다. 남편이 너무 사납게 하고 있으면요. 좀 쉬라고 그러십시오. 좀 쉬면은 괜찮아집니다. 사람은 쉬면서 멍하니 멍 때린다고 그러죠. 그 멍 때리는 게 필요합니다. 멍 때리면서 우리 뇌가 쉰다고 그럽니다. 자녀들이 멍해 있으면은 좀 내비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멍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2009년도에 의학 잡지에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은 기술 쉼 이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P53세포에 관한 내용인데요. 1979년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레빈 박사 연구팀에 의해서 발견이 된 세포입니다. 1993년에 미국의 저명한 과학 잡지인 사이언스에서 올해의 물질로 선정이 되면서 의학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주인공이 바로 이 P53세포입니다. 이 세포가 주목을 받은 이유는 이 세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 세포들 중에 노화가 되거나 병드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P53세포가 명령을 내립니다. 분열 정지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은 손상된 세포가 분열을 하면서 세포 분열을 하면은 그곳에 독소를 뿜어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웃한 세포들까지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P53세포가 그 세포에게 분열 정지 명령을 딱 내립니다. 그러면은 정지를 하는 것이죠. 손상된 세포, 노화된 세포에게 필요한 것은 쉼입니다. 그리고 잠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회복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쉬고 있던 이 손상된 세포들이 곧바로 복구 작업에 들어가서 이제 다시금 활동을 하게 됩니다. 쉼을 통해서 더 튼튼하고 단단한 세포로 재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가끔 P53 세포의 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망가진 세포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들은 어떤 세포들이냐면은 휴식하라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명령을 내려라 나는 일하겠다라고 일한 세포들이라고 그럽니다. 명령을 무시한 세포들은 이들에 대해서 P53 세포는 무시무시한 명령을 다시금 발표를 합니다. 바로 세포 자살 명령입니다. 이 명령, 강력한 명령을 받으면은 그러면 세포들은 자신의 몸을 산산조각을 내고 그리고 이웃에 있는 세포들의 영양분으로 제공이 되면서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세포 속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P53 세포가 손상이 되는 겁니다. 손상된 세포에게 휴식 명령을 내려야 할 P53 세포가 손상이 되면은 우리의 몸은 온갖 돌연변이 세포들로 들끓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이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암입니다. 그래서 암은 언제 오는 것이냐면은 우리의 몸이 쉬지 못할 때에 세포들이 돌연변이가 되어서 일어나는 것이 암입니다. 쉼이 없을 때 우리의 몸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첫째로는 우리의 육신이 쉬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 영혼이 쉼을 얻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입니다. 일주일을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고 모여서 나누고 그리고 쉼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